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교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엘리야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19장, 18장 계속 이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18장에서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19장에서는 또 너무 유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기적들, 바람, 불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면 사명이었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명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힘이 어디서부터 솟아나느냐,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사명, 또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사명, 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엘리야가 받고 새 힘이 나죠. 그러면서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다시 지명하여서 후계자로 삼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요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엘리야의 길을 이어서 가는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절인데요. 이 세절만 봐도 이 엘리사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합이라는 왕, 오므리 아합이라는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어요. 엘리야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흔치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빈들거리고 놀고 백수고 실패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까?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게 12결이면 한 결이 할 때 소를 두 마리씩 해서 24마리를 지금 한꺼번에 갈았다는 얘기인지 24마리가 갈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을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갖는 꿈이 뭐냐 하면 일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백수 건달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놀고 먹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고 싶어 하고.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언을 봐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난해질 거다, 배고플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쌓아놓고 그냥 놀고 먹으면서 한량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건물 주인이 됐고 세 받아먹고 놀면서 그냥 맨날 골프치고 낚시하라도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미국 법 중에 좋은 게 65세까지 일하게 만든 제도가 전 참 좋더라고요.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기독교 정신이 입각한 제도 같아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엘리사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일하시는 분들, 빨리 리타이어 했으면 좋겠다 그러실 때가 많잖아요. 일하시는 게 힘드니까. 예,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지만 행여라도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힘써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서 일하겠다, 내가 기쁨으로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이 잡,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정말 똑소리 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청소를 한번 해도 내가 하면 똑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즈니스를 하면 똑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 게 진짜 축복자의 삶이에요. 뭘 하면 똑 부러지게, 똑소리 나게, 진짜 두 번 선 안 가게, 누가 봐도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일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니까 즉각 순종해요. 뭐 길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평상시의 인식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늘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굉장한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봐보세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굉장한 지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걸 분별력, 통찰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휙휙거리고 기도하면 야 저 휙휙거리는데 무슨 기운이 있나 보다 이러고 또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런 데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이루어지면 여러분 곁길로 빠지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요. 무릎 꿇을 수 있고요. 아멘 할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를 버려요? 20절에 보니까 저가 뭘 버렸다 그래요? 소를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도 귀한데 그 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 사역하는데 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사 지낼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소 타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그 별 끌고 다니면서 풀메기 걱정도 안 하고 그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렸다 이래요. 그냥 둔 거예요. 그걸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즉 뭐를 귀한 가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소를 버려도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십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소를 버리는 실질적인 고백으로 엘리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부모님들을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뭘 요청을 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면 효자예요. 그죠? 효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자여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자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전화해야 효자예요. 예?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선물도 때 되면 보내고 용돈 잘 보내드리고 그게 효자예요. 아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러지 말고 전화 자주 해야 효자예요. 여러분 전화 자주 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현찬 아멘 크게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한국은 추워서 어른들이 적적해 하세요. 저도 이 설교 하려고 전화하고 왔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방법은 운동과 비타민에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는 아멘 하셔야지. 성경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서 그래요. 저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축복자가 되어야 쓰임 받아요. 우리가 그냥 뭐 맨날 이렇게 약하고 그냥 걱정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되면 언제 쓰임 받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쓰임 받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맨날 우리 문제 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이겨고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 돼요.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하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러 가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동네 사람들이랑도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 소 잡아먹어요. 소 잡아서 잔치하고요. 파티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파송식을 본인이 근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살라서 소 잡아서 나누고 그러고 이제 내 주일 가겠다 이러는 모습이 제가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진짜 멋있게 시작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성경에서 주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멋있게 시작하는 분이 이분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바울도 훌륭하게 일했지만 그 이상하게 주님 만나잖아요. 이렇게 장님 되고 막 이러고 그 모세도 보면 이상하게 도망갔다가 이렇게 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 이 엘리사가 제가 보면 정말 멋있게 부름을 받으세요. 한 방에 그냥 딱 사무엘도 몇 번 얘기해야지 알아들었거든요. 말기 빨리 못 알아들었어요. 그 위대한 분도. 근데 엘리사는 금방 알아듣고 금방 이해하고 금방 소 없애버리고 그냥 버리고 잡아가지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잔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주 근사하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주님을 섬기고 살 때 이렇게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종하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어떤 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냥 군소리 말고 엘리사처럼 그렇다고 뭐 이거 다 팔아버리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아멘 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합과 이 베나단의 전쟁 이야기가 1절부터 43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람왕 베나단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인이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낫다는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낫다는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산업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낫단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낫단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낫단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예, 지금 12절까지 봤는데요. 지금 아람이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지역이냐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왕이 그 왕이 그래도 군왕 같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조그만 부족의 왕들 32명을 조공을 이렇게 바치면서 있었던 아주 실세 있는 큰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은 그 전에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때도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이미 취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온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고 뭐 여기 보면 은금을 가져가고 네 처첩들도 다 데려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 세계 정세를 이렇게 지정학적이나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쳐내려왔다고 보냐면 그 당시 이제 절대 강국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동맹국들을 많이 가져서 힘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준비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미 좀 약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아람왕이 아하방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들이 어디서 배짱이 생겼는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일부러 아합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 장로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히려 더 강하게 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하여튼지 간에 이 장로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전쟁하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제가 볼 땐 이 18장에서 온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랑 설전이 벌어지죠. 이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만도 못한, 그러니까 이 저 정말 오합지졸 같은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속담 같은 말이래. 우리말로 뭐냐면 길고 짧은 것 한번 대봐야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지. 한번 해보자. 근데 서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1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멘.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전체를 동그라미를 치든지 이렇게 박스를 하든지 그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왕들이 내려오고 뭐 또 사신이 오고 장로들이 반대하고 또 왕끼리 또 사신 앞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 누가 세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전쟁, 지금 당신 왕은 뭐가 보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이 아람의 군대가 보입니까? 베나단의 군대가 보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관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사는가?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보면 행복할 분 많지 않으세요.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 아, 오늘도 행복했다. 내일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자고 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없이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말 기쁨으로 자고 기쁨으로 깰 수 있는가?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인가?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다른 거 바라보면 평안함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뭘 봐도 평안함 없어요. 어딜 봐도 믿을 데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어디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있고 좋은 이야기 나오나? 아니, 좋은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 보는데 보면 기분이 썩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돼요. 보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되고 뉴스를 보면 이렇게 욕이 느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속으로.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아주 좋지 않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아, 그냥 하나님을 보자.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자.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나. 이걸 자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가운데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죠. 그러면 현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역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여유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하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냐 하면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훈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삼고 근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체득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참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선지자가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누가 나가냐, 누가 먼저 나가냐, 그걸 1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방백의 소년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소수의 정예 군인들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합했더니 몇명 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232명이에요. 그리고 7,000명이에요. 남은 사람들 다 계수하니까. 그러니까 7,232명이에요. 나중에 여기 그 아람 사람들 무너지고 죽고 하는데 얼마나 죽었다고 나오냐면 한 10만 명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대 몇으로 싸운 거예요? 10만 명대 7,232명이 싸우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이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언제예요? 16절에 보니까 보통 이러면 특공대를 짜서 밤에 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믿음이 좋았어요. 대낮에 공격을 해요. 대낮 오정에 나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람 베나단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오든지 간에 다 확신을 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와도 사로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네가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포로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 쳐 죽이고 이겼어요.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가 1차적으로 다 도망갔을 때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다시 22절에 그 선지자가 또 한 말씀 하세요. 한번 같이 보세요. 선지자 하시는 말씀 22절 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긴장을 풀지 말아라.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그럴 때 이 아람 왕의 신복들이 회의를 해요. 우리가 왜 졌나? 10만 명이 어떻게 7천 명한테 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원인을 패인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신을 왜 산의 신이라 그러냐면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신의 산이었고 지금 갈멜산에서도 역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신과는 한 신이 한 지역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일 거야.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면 돼.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라는 전략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전쟁을 할 때 32 왕들이 와서 같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동맹했던 왕들. 근데 왕들이 전쟁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장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실무 군인들이 앞서서 전쟁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래요. 28절 한번 또 다 같이 봅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다시 확신을 주세요? 어디서 싸우든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도 두 번째 싸움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단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이게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했을 때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게 꾀를 내요. 무슨 꾀를 내냐면 이 이스라엘 왕들은 이게 자비가 많은데 우리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 아마 살려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베나단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32절 그 뒷부분을 보면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인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 승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비도 누가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자비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악이에요. 잘못했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악이라 그러지 않아요. 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동조해서 뭘 그런 걸 갖고 죄라 그래 이렇게 너그러운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에 붙여서 뭐 백성들이 절반이 넘어가지고 오케이 찬성하자 동성연애들 찬성하자 예, 찬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도 그게 성경에서는 죄다라 그러면 죄다라고 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너그러운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자비로운 척하고 우리가 인자한 척하고 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편협해 그런 얘기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는 미워하시는 거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35절에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일깨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승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은 여러 가지 무역하는 데도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오케이 그럼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다 약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다시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일깨워줘요.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근데 못 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이 있은 후에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치라 그래서 맞은 사람이 왕에게 가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을 잘 지키라 그랬는데 못 지켰으면 저의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지켰던 사람이 못 지켰으니까 도망갔으면 당신이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약조를 했는데 왕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돼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선지자가 그 수건을 벗고 일깨워주는 장면이 42절이에요. 42절에서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지금 그 아합 왕이 자기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대로 죽을 것에 대해서 선지자 성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43절 같은데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의 궁으로 이제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근심하고 답답하여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함이에요. 근심하고 답답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유케 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냥 여겼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괴롭게 살았어요. 이러면 여기서는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20장을 이렇게 쭉 그냥 한 전쟁의 이야기를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면서 있었던 한 전쟁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나봇의 포도나무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 몇 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에는 너무 우상숭배가 만연했잖아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합 최고로 역사 속에서 악했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20장을 보면 그냥 오히려 아람한테 져서 다 박살이 나고 그래야지 오히려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아합을 이렇게 폼나게 해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하나님을 안 섬겼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시대에 우리 에덴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큰 위로가 되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제 설교가 위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같이 패역한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하고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위로와 격려 차원이 아니라요. 이 시대에는 위로와 격려 차원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인데 아무나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이 19장 마지막과 20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엘리사처럼 순종해서 이 아합 오므리 시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디아 이런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여기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의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 여기 있었던 그 선지자, 한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꿈들을 갖고 한날 한날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